반갑습니다. 목사님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뉴욕주립대학교는 대한민국에 들어온 최초의 미국 대학입니다.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최초의 미국 대학이고 또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마 유일한 외국 대학입니다. 재작년 2012년에 지금 개교를 했고요. 현재는 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술경영학과하고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밖에 없어가지고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저희 꿈은 2021년까지 3천 명의 학생을 채우는 겁니다. 현재는 뉴욕 주립대학교 64개 대학 중에서 스토니브룩이라는 대학이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패션스쿨인 FIT에 또 빙햄튼, 버펄로, 올바니 이름들이 다 낯선가요? 퍼체이즈 이런 대학교 총장님들을 제가 방문도 하고 또 저희 학교 방문도 하시면서 한 6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패션스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 예술 쪽에는 퍼체이즈에 현대음악이라든지 또는 광고 쪽에 그 다음에 인문학의 일부는 올바니하고 빙햄튼 쪽에서 공학은 우리 스토니브룩에서 또 알바니 쪽에서 우리 버펄로 쪽에서 오는 것은 교육대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주 독특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졸업장이 다 틀려지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본교 졸업장을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년은 꼭 본교를 가야 됩니다. 2학년 때 다 본교를 가게 돼 있고 저희 학교 소개를 잠깐 제가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총장을 맡게 된 오늘 배경을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을 맡기 직전에 건국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대외협력부 총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오명 총장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오신 대학이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학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시다가 본인 모교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2007년도 건대 부총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받았던 지시 중에 하나가 미국 대학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던 게 뉴욕주립대 유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작은 일 중에 하나였어요. 한 3년을 옆에서 돕고 결국 2010년도 되면서 뉴욕주립대가 돌아오는 것이 확정이 되고 곧 개교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날 총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국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 아무래도 자네가 초대 총장을 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망설였습니다. 부총장이 있다 총장으로 진급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처음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마치 벤처기업 운영하는 것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첫 번째 들었었고요. 두 번째 저는 제 언어 문제였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용어가 뭘까요? 근데 저는 한국말은 잘하겠는데 미국서 5년 가까이 박사학위를 하느라고 머물렀던 기억은 있지만 저는 공과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공대생 유학생들 중에서 영어 유창하게 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영어로 먹고 살 생각을 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지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뉴욕주립대학교 초대 총장을 맡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그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답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건대에 있으면서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들도 많이 보고요. 참 생각보다 꿈이 없다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일들이 뭔가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런데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아니 큰 틀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감히 그런 대답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의 최고 조퇴는 서울대도 연대고대도 이대도 전 대학 교육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조퇴는 하버드대도 스탠포드대도 예일대도 전 다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대학 교육이 실패한 겁니까? 정말 대학 교육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뭔가? 우리는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펑셔널한 것들, 기능적인 것들, 여러분 지식을 쌓는 일들에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만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왜 그걸 해야 될지, 소위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진짜 올바로 된 가치관인지를 배우는데 실패하고 대학들을 졸업합니다. 전 이게 안타까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것을 배우는 것보다, 사실 대학교 안 가고요, 요즘 워낙 좋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된 사람 되는 것,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공이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월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지금 우리 부실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올바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올바른 인재를 가리키는 건 저는 실패했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학교, 바로 그 뜻을 한번 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기능적인 것을 가리키는 대학에서 벗어나서 진짜 사람을 만드는 대학,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제가 히스토리 메이커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잡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슬라이드 좀 더 넘겨주시겠어요? 조절이 안 되네요. 저희 학교 전경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 교육이 실패했다. 사실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교육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사실은 영어 수학 배우고 대학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여러분 시간을 대부분 보냈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공부들은 여러분 거의 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후반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건물 사진을 버추얼 투어라고 저희 그러는데 한 50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학교 건물이 어떤 건물이 하나 저희 인정인지 학교 건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송도에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지금 도서관이 보이고 있네요. 체육관이 지금 수영장이 보이고 있고요. 소강당. 기숙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4,300억을 썼습니다. 시설이 빨리빨리 지나서 잘 못 보셨을 텐데 1,8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고 수영장이 있죠. 또 200명 들어가는 호텔 갖고 있죠.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1,300실이 1인 1실입니다. 그리고 350실이 2인 1실, 총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완성되어 있고 참 훌륭한 시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학생은 1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미래 플랜부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비록 170명이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은 벌써 16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6개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올 가을이 되면은 20개국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 겁니다. 대부분 개도국 학생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에서, 남미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더 많은 학생들을 외국에서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 되면 한 100개국 학생들이 오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제 비전 쉐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비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를 총장 제의를 받으면서 던졌던 질문이 Why SUNY Korea였습니다. 왜 뉴욕 주립됩니까? 한국 서울대 연고대도 있고 아니 미국 유학 가면 되는 건데 송도에 있는 미국 뉴욕 주립대에 대해 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제가 경영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한국 뉴욕 주립대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장벽을 봤습니다. 건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만 참 대학을 변화시킨다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꼈었습니다. 저희 학교를 만들 때 제가 가졌던 그림은 그거였습니다. 백지 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멋있는 물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경영해보는 것이 제 꿈이었고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이 학교 총장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비전을 이 학교를 통해서 아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대학교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롤모델을 만들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크리스천 대학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세대가 그랬고 이대가 그랬고 숭실대학이 그랬고 근데 다 크리스천 대학으로의 모습을 상실을 했습니다. 비록 저희 학교는 크리스천 대학은 아닙니다만 크리스천 대학보다 더 크리스천 대학다운 그런 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대, 70년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경제력만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가 경제 순위로 12등, 13등 합니다. 무역 수지, 무역 규모로 따지면 우리 벌써 8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기반 사회라는 것이 이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비용 증가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면서 생산인구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세금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생긴 후유증이 경제 성장이 이제 슬슬 멈춰가는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여러분 1% 경제성장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경제성장률이 10%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을 다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청년들 취업률이 39%입니다. 39% 중에 허수를 빼고 나면 실제 20%가 되지 않습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여러분이 희망하는 또는 희망하는 것에서 준하는 직장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이건 우리말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공히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그렇고요. 일본이 그렇고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큰 숙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대신을 하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에게 영적인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비록 못 살았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저 기억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대학교 입시라는 것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온통 대학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막상 대학교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나서 다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막상 취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닥쳐올 수도 없는 문제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80을 넘어서 90, 100세, 120세까지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텐데 현재 정년 퇴직하는 평균 인구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 53살입니다. 53살에 직장을 관두고 어떻게 80, 90까지 살아갈 거예요? 무슨 재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고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불만족스럽게 만들면서 우리들이 행복이란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게 되면서 이런 행복이란 단어를 같이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만들면서 우리 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시대의 문제를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후진국으로 가게 되면은 개도국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직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고 그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병원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주로 가는 어린이들, 어른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제가 갖고 있었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바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세월호 사건에서 나온 얘기지만 제가 영어로 쓰는 표현 중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구조적인 펀더멘탈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가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할 정도의 빚을 져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보다도 유럽 국가들보다도 빚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 GDP의 한 35%가 우리 빚인데 일본은 벌써 작년에 국가 빚이 GDP의 200%를 넘었습니다. 천조엔을 돌파를 했어요. 천조엔이면요. 국가가 일본 사람들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애기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무조건 1억 원씩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기업에 지금 만연되어 있고요. 우리 가계에는 가계 부채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버는 만큼 쓰지 못하고 과잉 소비를 할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말기 암 증세를 지금 갖고 있고 이거는 우리 97년도 경제 위기 왔었을 때 해법 하나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요.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벌은 범위 내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경제의 원리인데 이런 경제의 기초 원리가 무너져 있어 생긴 것이 경제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이 일자리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솔루션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들이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목사님들이 하고 있지 못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리둥절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복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제가 행복해지는 걸 개런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개만 푸세요. 관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만 풀리면 여러분 무조건 행복해져요. 그게 답이에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면서 행복해졌습니다. 저희도 위대한 계명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시대에 그런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당장 난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걱정인데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근데 제가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작동을 좀 못해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제가 저희 학교를 경영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돈이 그렇게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섹스가, 게임이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진짜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저희 학교 경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저 청소년들에게, 이 학교를 졸업한 애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졸업하기 전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졸업을 시켜야겠다. 저희 학교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엔 정상적으로 일반 대학들이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배웁니다. 근데 저희는 전학년 기숙사에서 4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4학년 무조건 기숙사에 살아야만 됩니다. 월요일, 목요일이면 2시간씩 기숙사에서 특별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첫해 주제가 바로 내가 네 단어를 제시드렸습니다. 비전, 미션, 드림, 호흡. 이거 찾아주는 게 첫 학기, 첫 1년 동안의 목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졸업하고 뭘 해야 되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것 찾아주려고 1학년 동안에 수도 없는 멘토들이 붙어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과 생활, 삶을 같이 합니다. 1년 동안 하는 일입니다. 수도 없는 저희들이 에너지와 물질을 투여하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둘째 학기 마지막 강의가 제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저희 학생들 상대로. 오늘 제가 이곳 오기 전에 내일 강의는 당연히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영어를 못했으면은 영어로 강의하다가, 영어로 저기 생활하다가 꿈을 영어로 꿔보셨어요, 여러분들? 전 지금도 가끔 꿈을 영어로 꿉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는 꿈 중에서 가장 저한테 두려운 꿈이 뭐냐면 공부하는 꿈입니다. 그때 철없었으니까 제가 공부해, 지금 다시 공부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 도전을 했었는지. 삶의 목적과 올바로 된 가치관,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그 프로그램을 주고 최소한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멘토링합니다. 2학년 때는 전교생을 다 본교로 보냅니다. 1년 동안 같이 단체로 나가서 본교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주제가 글로벌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그곳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을 하고, 3학년 때 다시 본교로 우리 학교로 부릅니다. 3학년 때 주제는 리더십 앙터프로나십, 기업과 정신과 리더십을 가리키고, 4학년 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케이스스터디를 합니다. 세계적인 우리 멘토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전직 장관님들, 전직 삼성 CEO, LG CEO, 현대자동차 CEO 다 저희 학교 멘토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전문가들이, 심지어 피터 드러커 스쿨에 관계되는 교수님까지 저희들 붙어가지고 일들을 같이 하기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할 일들을 저희들이 멘토링 해주면서 대학 졸업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바로 이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10장 24절 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33절로 내려갑니다. 33절. 10장 3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후 문맥을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한다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똑같은 학교 선생님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학교 선생님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 선생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자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스태프들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학생들한테 가 있습니다. 그들이 훗날 오늘 말씀의 제목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 서비스나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들과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부가적인 설명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이 얘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 2절서부터 5절 사이에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앞에 두 가지 나와 있는 현상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 있어요. 너무 셀피시해.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한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유익은 무슨 남의 유익이야. 내 거 손해보는데.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돈. 돈 많이 벌어서. 돈 벌어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모든 것이 돈에 결국 오리엔트 돼 있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저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journey, 여행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길이 everything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앞에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뭐가 평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보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부분이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Prosperity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요. Succes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rosperous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생각할 때는 번청 번영한다 하니까 물질적인 연관을 짓게 되는데 사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어 성경이 훨씬 번역을 잘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삶을 사는 그 여정.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짧은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80년, 90년, 100년이 무척 길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의 길이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사는 이 80년에서 120년 되는 이 세상 삶은 아주 단순한 짧은 여행을 지금 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여서 여기에 온갖 것을 다 걸고 지금 여러분들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전이. 여러분 여정이에요. 여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여정을 잘 하는 것. 여정을 잘 하게 하는 것. 이게 프로스페로스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높은 명예를 얻어서 프로스페로스한 게 아니라 이 여행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평탄하게 하는 것에 아 그러면 고생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인생 내린 정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 첫 번째 제가 인생 정의 내릴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생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나이가 제가 몇 살쯤 더 많아 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보다 제가 몇 살쯤 더 위로 뵈요? 6살. 10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십니다. 제가 5, 7년 닭띠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4, 7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로는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해버렸어요. 42살 나이부터 제가 기사를 두고 살고 지금까지 기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적으로 축복은 제가 다 누리고 살아봤어요. 42살에 기사를 두고 사는 기관장, 전 정부기관에 제가 기관장, 연구원의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9년 동안 했었어요. 건대에서 부총장을 3년을 했었어요. 지금 총장을 4년, 학교는 2012년에 개교했지만 그 2년 전에 저는 미리 송도에 와서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년을 넘게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총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시작하면은 저희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는 총장의 평균 임기가 14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한국 대학 총장들은 임기가 4년이라 4년 이후에 연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대기업계의 임원과 똑같아가지고 이사회에서 저를 잘못했다고 바로 의결해가지고 새 총장을 뽑게 되면 전 그 다음 날부로 없어지는 게 제 위치입니다. 여행.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삶의 중요한 원리. 여러분들, 제가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나이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데로 흘러갔는데 제가 이렇게 늙은 이유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학교 총장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머리가 없진 않았어요. 옛날 사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머리숱이 이 정도, 이거보단 꽤 많았는데 제 머리를 다 희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가끔 가면은 저를 동창들 자리에다 앉히라고 선생님 자리에다 앉힙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봐도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담임 선생님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총장을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총장을 할 수 있어서 자가용 기사를 두고 다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만 보면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러 올 때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비록 어눌한 강의를 할지는 몰라도 제 얘기를 듣고 몇 사람이라도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할 역할 다 한 거예요. 흥분되는 일들이. 저는 고생은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보람스러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고생하는 것 하나하나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고생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소리는요,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생도 안 시키면서, 고생을 안 한다는 소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아간다는 걸로 아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앞에 수도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큰 거 시키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박사학위 받으려고 제가 5년을 그렇게 애를 써서 공부했는데 박사학위 딱 받고 나니까 한순간이에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임신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봤는데 참 꽤 오랜 기간 고생한다 싶더니 아기 뚝 나오고 나니까 끝이야. 1년을 넘어 기다렸는데 애 나오는 건 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고, 저는 2021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그 학교가 꽉 찰 때가 2021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 되면 또 새로운 걸 또 기다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내린 아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닌데,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인생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멋대로 되는 건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한테 잡혀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이지, 여러분 생각 자꾸 하지 마세요. 특히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위대한 삶의 정의를 내리고 오늘 삶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두 인물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롤 모델입니다. 제 방에 가면 두 분 사진이 있습니다. 도산 한초원 선생님하고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분 다 생각이 참 깊었던 분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생각 많이 안 해요. 많이 공부하고 생각하셔야 돼.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결국은 이 세상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생각이 얕은 사람 지배하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은 깊은 생각인데 그 깊은 생각의 근거가 뭐였냐면 영적 생각이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했었던 영적인 사람들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분들입니다. 내일부터 특세 있다며요. 순종에 대해서 배우신다며요. 이 두 분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순종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꼭 복을 허락하시는데 사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전 에브리데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며칠 전에 SD 로더 사장이 제 학교를 찾아왔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찾아왔는데 SD 로더에서 전 랩이라는 화장품을 만든 줄 몰랐어요. 랩 화장품, 남성 화장품 세트를 들고 왔어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등산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이 차 안에 준비되어 있고 옷이 준비되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식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학교에 도착하면 제 사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데 며칠 전에 스킨 로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는 그날 모이스처 로션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로션 사러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선물 세트로 랩 화장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작은 것 같죠? 이거 우연히 그랬겠지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녀시대가 저희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소녀시대가. 저는 소녀시대 사실 암호병이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유은하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제가 건대 부총장하면서 한창 이제 설립 준비를 하면서 있었을 때 미국 대학 총장이 바뀌어버렸어요. 14년 6개월을 하고 그분이 정확하게. 부총장이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총장이 갑자기 학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한국에 왜 뉴욕 주립대를 만드느냐.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우리 총장 좀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총장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 중에 Girls Generation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Girls Generation이 소녀시대를 의미하는 건지는 한 몇십 초가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문맥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머리가 핑크르르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소녀시대야. 그래서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물었습니다. 너 그 소녀시대를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자기가 소녀시대 광팬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하얀 얼굴의 미국 사람이고요. 미국 대학의 총장이 소녀시대 광팬이라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한술 더 떠서 제가 질문을 계속했더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딸이 저가 나온 대학을 같이 제 후배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이 유명한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딸인데 아버지도 의사 출신 총장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소녀시대 광 팬이라 자기 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기도 팬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딸이랑 한번 한국 와라 내 소녀시대 만나게 해줄게. 정말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랑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한 덕분에 소녀시대를 만나게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히세요. 제가 이수만 씨를 제가 연건 원장할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멘토로 해준 적이 있어요. 중요한 사업 결정할 때 제가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이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안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잘해줬다고 제가 골프를 한번 얻어친 적이 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꽤 지난 일이었는데 결국 이수만 씨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가 소녀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난 정도가 아니라 만나서 그들 SBS 목동에 가면 SBS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방송 녹화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끝나고서 대기실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총장님이 소녀시대 9명 이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중에 미국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지만 유나같이 부르기 힘든 이름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한국식 발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대요. 제가 하나 사실 반성했습니다. 저는 아들, 딸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미국 부모, 소위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한 미국 부모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빠는 뉴욕에 있고 딸은 볼티모어에 있는데 둘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합의, 취미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딸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딸이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날 소녀시대와 사진 찍고 나서 사진을 이만하게 제가 인화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총장방에 갔더니 그게 두 장이나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송도 캠퍼스를 없애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학교를 만든 첫 번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소녀시대였고 이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비록 이수만 씨 만났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때가 되면은 그 만남조차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들어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런 얘기만 하려도요, 오늘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매일같이 그런 일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표적을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기적들의 의미가 있는 걸 표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표적을 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재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재미 아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이 재미. 이 재미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두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위대한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답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두 위대한 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99년도로 기억합니다. 한 여인의 장례식이 로스앤젤레스 인근 흑인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홍정복이라는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52살. 아마 여러분들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 여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그 마을 주민은 물론 수도 없는 보도진들이 모여서 보도를 하면서 그 장례식을 취재를 하고 슬퍼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흑인 마을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히스패닉계 강도가 쓴 총에 맞아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를 애도해서 그곳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범인을 잡아주겠다. 우리 진정 이곳에 우리 천사가 오늘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를 애도를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길래? 배고픈 산모가 오면은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공짜로 주기도 하고 어느 특이한 청년이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물건을 훔쳐가지고 너무 급하게 달려나가니까 그러다 다친다고 조심해서 나가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여러분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그 여인은 남들처럼 많은 돈을 번지 못했지만, 남들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남들처럼 큰 책임을 져본 적 없지만,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갖게 되면, 좋은 외모를 갖게 되면, 좋은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위대한 삶은 이렇게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한 재정립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지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결단과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히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요,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생각 가지고 온통 살아가고 있어요. 뭐 조금 목사님 얘기만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면 글 올려가지고 거기다 비난이나 하고 앉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계십니까? 왜 대답 없으세요? 그리스도는 한쪽에 숨겨져 있고 내가 아직도 강하게 살아계시죠? 제가 그랬었어요. 나를 가지고 내 능력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 예수 안 믿었고 그렇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이에 예수 몰랐었어요. 미국 가서 할 수 없이 와이프가 교회 반주자 하니까 쫓아가서 교회 다녔던 게 내 전부였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최소한의 책임만 다하자.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도 교회는 꾸준히 다녔고 전 성가대 생활까지 했어요. 성가대 생활을 12년을 했는데도 예수를 못 만났었습니다. 왜 못 만난 줄 아세요? 내가 강했어요. 내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고 사는 것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회개라는 단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다 동전의 앞뒷면이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나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 그리고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이런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고 제가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11기상을 보면은 우리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왕조로 나눠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무슨 여로보암의 길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었고, 자기 멋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걸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절기 날짜를 자기 멋대로 바꾸고, 그리고 제사장 세우는 것을 레위 지파에 세우질 않고 자기 민족 중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디오 하나 보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교 유학원 학생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에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제가 장학금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생들이 왔어요. 생활비까지 줬습니다. 한 학교 애들 한 학생 졸업시키는데 제가 1억 3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바로 제가 키우는 목적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발전 50년을 이룬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한 50년 동안에 산업발전의 역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매년 1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IMF 직전, 97년 직전까지만 해도 8, 9% 성장은 계속했었어요. 수도 없는 일자리들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누가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 배우셔야 되고요. 이 경험을 우린 개도국에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다 생기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도국에 그들과 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의 경제가 성장을 이룰 때 그 발전 모델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나라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의 경제를 위해서 그곳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같이 할 친구들을 저희 학교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리킵니다. 그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ream of a world which offers free education to everyone, not just free education, world-class university education. I dare myself to become an internet entrepreneur because what I want to do is create the history in open source education, touching someone's life means that I need to make someone happy. By doing this, the only way I can do this is to assist those industrious students, those intelligent, smart students who have not got their chance to see the doors of education go to school, and this is my main focus.
Education is a key of your future success. All the things that I have to have a good education to be somebody who is really demanded in this world.
The first thing is that I want to be a solution to problems that I see around me. So you can see that my role model is Kofi Annan. He was a diplomat. He represented a large group's interest. And that is what I want to do as much as possible. One thing I've realized is that my people have a particular mindset that make progress impossible. I want to change their mindsets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possible. SUNY Korea has done that by being the first American university in Korea, and I'm going to do that. I'm going to make history. I'm a history maker.
I'll go back and teach them and give them education. If I make one generation educated, the next generation will be much more developed not happen one day in one day, but it's gonna happen in 50 years.
I have to make my mother and father proud. I have to make my nation proud. I have to make SUNY Korea and its professor proud. And there is no looking back, there is no giving up about it.
My role model is Condoleezza Rice. She shows me that becoming a woman, there could be some disadvantages, but it is something that you can easily overcome. I personally want to become that person. I would like to prove people that as a woman, I can do this job, and I would like to make impossible things possible with my name stamped on it.
Hopefully, I'm going to create an international IT company that will bring prosperity to my people and build solid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like my country and South Korea.
So my vision, I only have one vision, that is to do something unforgettable to the humanity and to the world, and to die as a person with no regrets. That is my ultimate dream.
I have come to understanding our motto, History Makers, philosophical approach, which change the world. Practical approach. Thank you very much.
People stop dreaming when they reach their goals, but SUNY Korea has inspired me to dream more. I have a dream that one day I'll be president of Bangladesh.
Because I'm waiting for a best friend who can share the same dream with me.
My national vision is to be a leader of my country.
I can go back to my country and to share my experiences with the people of my country to develop my country.
How to be a solution to problems I see around.
The pain is SUNY Korea's. The leaf is yours and the hand is mine. Let's rise and sit together.
학생들이 좀 늙어 보이죠? 대학교 1학년들입니다. 올 8월 달에 다 본교로 들어갈 학생들이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두 학기째. 여러분들, 저 친구들한테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3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시킨 거예요. 너 졸업하고 꿈이 뭐니? 쟤네들도 저런 꿈이 있는데. 저는 아마 30년쯤 후면은 대통령 취임식에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세 명이 꿈이 대통령입니다. 케냐 대통령 한 분 계시고요. 방글라데시 대통령 계시고요. 에콰도르 대통령 계십니다. 앞으로 대통령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나이에 다 쫓아다닐 수 있을 건지.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History Makers.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아직 존경받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존경하고 계십니까? 난 우리나라가 바로 저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우리가 올바로 실천한다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존경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존경받는 민족을 만들어 가야 할 때 쓰임받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마음을 다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경험들을 하나님이 갖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이런 경험들을 나누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살았던 것 같이 못 사는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돕고 그들의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비록 잘 살았지만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레슨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뤄나가야 될 주역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언제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경제 강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 강의 말고 도대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고 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NLT 성경이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NLT 성경은 쉬운 영어 성경입니다. He will give you all you need from day to day.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날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저처럼 총장 되기를 원하세요? 주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all you want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 100% 채워준다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If you live for him,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면 and make the kingdom of God your primary concern.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이 여러분이 취직하는 거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돈 많이 버는 게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개런티 해드리겠다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에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3,000명이 되면서 3,000명 전원 장학금을 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9,000억이 들어갑니다. 아, 900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900억. 9억도 없어야죠. 900억을 꿈을 꾸면서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걸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하셨냐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격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술 취하는 건 욕하고 방탕한 건 욕하면서 왜 염려 걱정하는 건 욕하지 않으세요? 동격이에요. 맡기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시편 37편 4절서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라 했어요? 그분께 맡기라 했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면 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그분이 해가는 거예요. 그분이 900억을 만들어주고 안 하는 건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나갈 때 결과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어요. 교만 떠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시고 나는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들 정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굴복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십자가가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삶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달라는 기도 같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